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중앙아시아 막이 오른다. 김주연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타슈켄트 초르수 시장에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튀르크어로 돌의 도시란 뜻의 타슈켄트. 공식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지만 예나 지금이나 중앙아시아의 수도로 불릴 만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번화한 상업지구, 이슬람 종단의 메카로 알려진 도시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현대적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도 타슈켄트 도심의 지하철역들은 구소련의 궁정 같은 지하철역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장식과 인테리어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타슈켄트 구시가지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들르는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다. 중앙아시아 2대 바자르 중 하나인 초르수 시장이다. 초르수는 교차로를 뜻하는데 16세기 후반부터 상인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라고 한다. 거대한 푸른 돔이 체육관을 방불케 하는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쭉 늘어선 매장과 매대들이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다. 시장 내부로 들어서면 입구부터 발디딜 틈이 없다. 정말 아찔할 만큼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의 메인 건물에서는 주로 고기와 반찬, 건과일과 견과류 등 식재료를 팔고 있고, 바깥으로 나오면 각종 기념품과 화장품, 토산품과 일용품을 파는 온갖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특히 먹거리 광장에 들어서면 매캐한 양꼬치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바싹 익힌 고기 냄새가 사람들을 잡아 끌고,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들이 즐기는 전통 음식과 일상의 먹거리를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다. 온갖 이름 모를 요리들이 형태와 냄새를 자랑하는 중에 유난히 반갑고 친숙한 매대가 눈에 띈다. 나박김치, 오이절임, 나물무침, 생선자반 등 한국인의 먹거리가 가득한 고려인들의 식료품 코너다. 정겨운 마음에 둘러보다 보면 곧잘 한국에서 오셨냐고 먼저 말을 건네고 이것 한번 맛보라며 크게 한 움큼 집어주는 친절한 고려인 상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손꼽히는데, 특히 타슈켄트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타슈켄트 도심을 거닐다 보면 골목골목 한국어 간판도 쉽게 볼 수 있고, 국시와 찌개를 파는 한식당도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만날 수 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어느 한식당에서 먹은 국시 한 그릇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식초와 간장으로 맛을 낸 차가운 국물에 소면 비슷한 국수를 말아 달걀 지단과 고기, 양배추와 토마토를 올려 먹는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아주 익숙한 맛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국적이고 색다른 풍미가 느껴지는 국시를 먹다. 문득 우리와 고려인의 관계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핏줄로나 외모로나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각자가 겪은 역사와 언어, 문화적 환경이 달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하지만 결코 남일 수 없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길고 슬픈 역사.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특집 방송으로 카레이스키라는 제목을 사용한 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을 카레이스키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카레이스키는 한국에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이곳에 사는 한국인의 후손은 대부분 카레이치 혹은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쳐 이 거대한 유라시아 내륙에 고려인이 살게 된 유래와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비극적이다. 조선 말기.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양반들의 권세와 수탈, 착취에 짓눌린 농민들이 땅을 찾아 북쪽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두만강 위쪽에 가면 헐벗어도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소문에 하나둘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려인, 고려사람이라 불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대부분 먹고 살 땅을 찾아 건너간 그들은 버려진 땅으로 알려진 연해주 일대를 개발하면서 나름의 농업 공동체를 이루며 서서히 정착해 나갔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의지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허용하고 장려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황무지인 연해주를 알아서 찾아와 개간해주는 조선인들이 유용했던 듯하다. 그러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고 식민지배가 시작되자 전과는 다른 목적을 띈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갔다. 국내에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강을 건넜고, 이후 연해주는 만주의 북간도와 함께 항일 무장운동의 근거지이자 활동 무대가 되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초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군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는 주요 기지로서 안중근, 이동희 등 독립운동가들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한편 연해주 또한 아무리 멀다 해도 러시아의 일부였기 때문에 격동의 역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과 내전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고려인 사회에서도 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혔는데, 개중에는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층도 생겼다. 김 알렉산드라, 이한영, 이동희 등은 하바롭스크에서 최초의 고려인 사회주의 정당을 창설했고, 적군과 백군의 전투에도 참여했으며, 고려인 최초의 볼셰비키 당원인 김 알렉산드라는 내전 중 백군에게 잡혀 처형당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내쫓은 사람들. 바람 잘 날 없는 시대이기는 했지만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고려인 학교도 설립되고 신문과 잡지도 발간되었으며 조국의 이야기를 공연하는 극장도 운영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측면에서도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그렇게 어렵게 연해주 지역에 뿌리 내린 고려인들이 단 한순간에 저 먼 중앙아시아 땅으로 쫓겨난 것은 이번에도 또 스탈린 때문이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이 피의 대숙청을 자행하던 때는 소련과 일본의 대립이 첨예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날로 급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강박적인 경계심을 지니고 있던 스탈린은 외모가 비슷한 고려인이 일제히 첩자 노릇을 하거나 소련을 배신할 수 있다고 믿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는 먼저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대거 스파이로 몰아서 수감하거나 처형했고 이어서 이 지역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작가 조명희도 이때 총살당했다.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소련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날 상황을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단행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중앙아시아 내륙의 황무지 개강과 소수민족의 재배치를 구상하고 있던 스탈린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1937년 강제 이주의 해가 시작되었다. 소련 정부는 단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18만 명의 고려인을 일거에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다. 사람들은 정든 집과 마을을 뒤로한 채 짐도 다 챙기지 못한 상태로 이름도 모르는 머나먼 땅으로 실려갔다. 낡고 비좁은 수송열차에 실려 한 달이 넘게 이동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도착도 하기 전에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은 아직 도시나 마을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황량한 땅덩어리였다. 카자흐스탄 우슈톱의 크즐오르다를 비롯해 막막한 황무지에 내던져진 그들은 땅을 파서 움집을 지은 뒤 그 속에 살면서 삽과 곡괭이로 황무지를 개간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터전을 닦았다. 강인한 정신력의 후예. 1953년 스탈린이 세상을 떠난 후 뒤이어 권력을 잡은 흐르쇼프가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 이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고려인들의 삶에 숨통이 트였다. 거주 제한법이 풀리면서 고려인들은 소련 전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슈켄트, 알마티, 레닌그라드 같은 대도시로 터전을 옮겼다. 그리하여 지금도 알마티와 다슈켄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의 후예가 사는 도시로 손꼽히게 되었다. 연해주에 간신히 잃어놓은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 채 열악한 조건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갔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연해주로부터 가져온 벽실을 사용해 한랭과 건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이 벼농사에 성공했고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집단농장 운영에서도 인정을 받아 소련 정부로부터 노령 영웅 칭호를 받는 고려인들도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설로 불리는 김병화이다. 연해주 출신의 김병화는 강제 이주 이후 북극성 코로스란 이름의 집단 농장을 이끌며 경이로운 생산력 향상을 기록했고 당시 그의 코로스는 소련 최고 모범 농장으로 각지에서 견학을 올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김병화는 생전에 노령 영웅 훈장과 레닌 훈장, 10월 혁명 훈장 등 소련 인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훈장을 여러 번 수상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혁혁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북극성 코러스는 김병화 코러스로 명명되었다. 지금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김병화 코러스와 기념관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김병화의 흉상 및 초상화와 함께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 라는 그의 말이 한국어로 걸려있다. 이 밖에도 황만금을 비롯해 유능한 농업 엘리트와 집단 농장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소련 시기 이 지역 고려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뿌리내린 고려인과 그들의 후예는 지금도 중앙아시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KBS 오디오북
전통과 뿌리를 확인하는 무대. 한편,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 고려 극장이 나온다. 처음 고려 극장이 세워진 것은 1932년 일제 통치하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연해주의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던 고려인들이 우리 문화와 전통을 계승,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당시 고려극장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서름과 그리움을 달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고려극장의 두 번째 막이 올랐다. 이후 카자흐 정부에 의해 크즐오르다로 옮겼다가 다시 수도 알마티로 옮기는 등 수없이 근거지를 옮겨가면서도 고려극장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주요한 역할을 이어왔다. 초기의 고려극장은 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 친숙하고 그리운 이야기들을 무대에 올렸지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뒤부터는 조선의 고전뿐만 아니라 고골, 제홉, 고리키 같은 소련의 작가들이나 아우에조프 같은 카자흐스탄의 국민 작가,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같은 서구의 극작가와 한진, 태장춘 같은 고려인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면서 이 지역 고려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해왔다. 이와 함께 고려인들의 삶과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극들도 꾸준히 선보여왔는데 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의 삶과 활약 등을 다루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 고려극장에서 활동한 재능있는 배우들과 극작가들이 정부로부터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의 칭호를 받으며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현재 알마티에서 운영 중인 고려극장은 비교적 최근에 이사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역사적 의미나 의의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오랜 세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전통을 보존하고자 했던 고려극장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은 저 멀리 연해주에서부터 이곳 알마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활동 중인 고려인 후손들이 단단하게 계승해 가고 있다. 특히 세대가 달라지면서 점차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희미해지는 최근에 와서는 이곳 고려극장이 언어와 민요, 전래동화 등 민족문화의 형태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돌아온 뒤에 젊은 고려극장 배우들이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다들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인터뷰하고 토론하면서도 극중 대사를 한국어로 발음하기 위해 대본에 발음 기호를 써놓고 달달 외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을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다는 그들에게 한국은, 한국어는 과연 무엇일까?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다.